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로마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이지 않는 그런 유명한 도시죠. 네, 그곳에 있는 그 콜로세움에 가면요, 그 장엄함과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도 하지만 또 그 화려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중에 트레비 운수라는 곳이 있죠. 굉장히 낭만적인 곳인데 사실 그곳에 실제로 가보면 네,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네, 사진 한 장 제대로 찍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발걸음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가봐야 할 특별한 장소가 로마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로마 남동쪽 방향에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아피아 가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초입에 보면 도미네 커바디스라고 하는 아주 작고 소박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질문했다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성당 바로 건너편으로 가면요, 성자 칼리스토의 이름을 딴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라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베는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묻혀있는 그런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그 내부의 길이가 거의 20k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층층으로 땅속 깊이 미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적인 가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 그곳에 방문해서 가이드와 함께 그 길을, 그 어두운 계단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불이 있기는 한데 가이드가 그 불을 끄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집어삼긴 듯한 정막이 가득 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혀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비로소 무덤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카타콤베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곳은 죽은 자들을 묻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과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이 카타콤베는 그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기독교인들의 예배처소였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나요? 300년 이상 그곳에 이어졌습니다. 로마는요, 종교적인 것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불순종, 그 불복종을 죄목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또 가혹하게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공간에 가면요, 그들이 예배드렸던 예배실이 있습니다. 또 소박한 식당이 있고요, 그곳에서 살았던 치열한 삶의 흔적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어의 첫 문자, 첫 글자를 딴 그 익투스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흔히들 물고기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또 그 물고기 모양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또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린 프레스코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통로 곳곳에 보면 시신을 안치한 공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요, 정말 여러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라나며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곳곳에 이런 카타콤베들이 있는데 이 내부의 길이를 다 연결하면 거의 800km, 900km 정도의 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지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게 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도 그곳에서 밝은 세상이 아닌 짙은 어둠 속에서 수세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쩌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입니다. 네,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기 마지막에 화평을, 네,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 후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며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름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가 세상에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고 자신들의 통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또 그것은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네, 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은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국가들에게는요. 그들이 저항하고자 하지만 그 저항을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요. 갈등을 힘으로 눌러서 네, 그 평화를 유지했던 네, 그런 평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 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것과는 다른 그런 전제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갈등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 그냥 평온한 잔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 속에서 정말 깨어지고 부서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고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이 화평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네,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우리는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네, 이것은요, 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무리 황제와 가까운 관계였을지라도 그가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그 죄가 심지어는 황제에 관련된 황제를 상대로 한 죄라면 그에게 모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박탈되고요, 잔혹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자 앞에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테비리우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요, 로마의 반역과 음모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한 귀족이 반역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를 직접 재판하면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제가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로마 시민으로서 귀족으로서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황제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다시 죄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깨트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갓 돌이 되었을 때, 돌쟁이일 때, 주말에 제가 그 신방을 좀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싸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엄마의 눈을 팍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손톱이 좀 잘 안 다듬어져 있었는지 날카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 눈을 찔렸는데 계속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또 눈을 도저히 뜰 수조차 없는, 너무나 그 통증이 심해서 버티다가 새벽에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응급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얼마나 그곳이 정신없는 곳인지 모릅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는데요. 안 아픈 사람도 거기 가면 그냥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그 안과 환자들도 또 많더라고요. 뭐 야구공에 맞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용접을 하다가 뭐가 튀어서 눈을 다친 분도 있었고, 또 뭐 싸우다가 뭐 맞은 사람. 아무튼 그곳에 도착해서 3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사를 만났는데, 응급처치를 하고 뭐 치료를 하는데 각막이 긁혀서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퇴원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퇴원 절차를 받고 약을 받는데도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르고 결국에는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곧 주일이어서, 곧 주일이 아니라 이미 주일이 되었죠. 곧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정말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이지만, 네, 너무 미웠습니다. 아내도 아내지만 너무나 힘든 주말과 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피곤해서요. 아, 집에 가면 이 녀석 볼기를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내랑 집에 오면 저 왼수 같은 녀석 혼내주자고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제가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이렇게 출근하려고 눈을 떴는데요. 글쎄, 세상에,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품에 안고 예쁘다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저랑 한 약속은 어디 갔는지. 네.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네. 정말 방긋 웃으면서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어제 피곤했던 거, 고생했던 거 다 눈독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게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깨어지지 않는 그 화평의 관계, 그것은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단단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근거와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환난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착각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환난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오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고난마저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인내를 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금과 같은 인격으로 연단하는 그런 연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침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날 3,7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런 훈련병들이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훈련소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무언가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정말 고된 훈련, 또 요즘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운 날씨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훈련을 받는 중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침례받는 장면들, 그 장면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강원도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 고참 중에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찬이 있었거든요. 이름까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런 이름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선임이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으슥한 창고로 불러서 교회 가지 말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차려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뭐 빠따라고 하는 뭐 구타 이런 것도 있는 시절이었는데, 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요, 정말 제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목회자 자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이었는데, 이게 제 삶에 이 핍박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선임을 피해서 정말 교회에 가서 그냥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은 교회 가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물론 여전히 핍박은 계속됐지만요, 그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에 제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그 부대로 돌아올 때에 정말 가면 고참이 나를 또다시 얼찰해주고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부대에 복귀하곤 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네, 숨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다른 어떤 것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군대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절실한 기도, 네,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원망과 탄식이 절로 나올 때에, 그러나 그때요, 우리 성경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기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 놓잖아요. 다 토해놓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런 환란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어려운 시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환난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환난 너머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겪고 우리가 겪게 될 이 환난들이 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였죠.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이렇게 환난이 찾아올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네, 결코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네, 환난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맞아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폭풍 같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각이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절망으로 끝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그런 표현들을 써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간장. 그래서 애간장이 뭔가 좀 찾아왔더니요, 이 애라는 것이 창자를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죠. 네. 그런 환난과 고통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 환난 너머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알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 아기를 출산하셨을 때 생각나시나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때는 어릴 때였죠. 네, 20대, 막 30대 초반.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다. 네, 나오는 순간, 와, 네, 전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갓난아기를 키울 때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들어오니까 100일의 기적이 있다고, 100일의 기적을 기다린다고. 너무너무 힘든데 100일이 되면 뭔가 한 고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쯤 지나면 더 나아지고, 좀 지나면 걷기만 해도, 네, 기저귀를 떼기만 해도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여행을 가는데 정말 기저귀 가방에 막 유모차에 심지어는 욕조까지 들고 갔었거든요. 목욕시키려고. 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얘가 걷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살만해집니다. 네. 유모차 없이 스스로만 걸어다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군대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네.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네, 간다라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끝난다는 것이죠. 제대하는 날은 꼭 온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앞가림을 하더라도 엄마 몸은 좀 편해지지만 이때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시작되잖아요. 막 사춘기 오고,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면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란도,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통해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새벽기도 또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네, 이 계시록 말씀, 얼핏 들으면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묘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에게 이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지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함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또 우리에게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 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했던 그 고백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환난,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잠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지나면서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외로움과 낙심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날을, 에이렌의 날을, 화평의 날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환난 속에 인내하며 연단하며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죄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화평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